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아침 예배 때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읽기는 읽었지만 마가복음 전반과 관련되어 있는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내일부터 1장 1절 말씀부터 이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 몇 가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가 대해서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것이죠.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마가가 썼으니까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당연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름도 마가복음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전부터 이야기할 때 마가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경험하고 또 베드로가 했던 설교들을 마가가 마치 영적 아들처럼 같이 다니면서 듣고 또 그것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기록은 없고요. 그 이후에 히에라볼리의 주교였던 파피아스나 아니면 초대 교부들이 있어요. 교부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마가가 받아 적었다. 또 정리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글자로 쓴 사람은 마가이지만 실제로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도 보시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느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는 어떻게 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느냐? 자기가 무언가를 보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사도들이 또 주변에 있던 많은 증인들이 전해주는 내용을 듣고 그것을 이제 복음서로 정리한 것이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가가 과연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느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졸졸졸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경험을 많이 했느냐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여하튼 마가복음은 이 베드로가 했던 설교들 그것을 이제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마음 혹은 베드로의 느낌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마가복음을 언제 썼느냐,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마가복음이 이게 본문이 짧거든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마태복음부터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전 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가복음은 짧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긴 복음서들이 쓰여지고 그 이후에 그걸 기니까 좀 축약해서 정리한 그런 정리한 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리해서 줄여가지고 짧은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쓴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다. 흔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종교개혁 이후에 생각이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 근거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제일 짧으니까 제일 먼저 쓴 것.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마가복음을 먼저 쓰고 짧은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요것도 더 써야 되겠는데 요것도 더 보충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긴 복음서들을 나중에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 어떤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서가 네 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대부분 다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이후에 나중에 쓰여진 그런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동의하는데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나왔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안 들어있는 내용들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쓴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분량을 놓고 봤을 때 요한복음이 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쓰여진 책은 앞에 쓰여진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첨가해서 쓴 것. 더 보충해서 설명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분량도 더 길어진 거구나. 요한복음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마가복음에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졌고 또 분량도 짧은 것도 제일 먼저 쓰여진 근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은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면 과연 언제 쓰여졌느냐, 몇 년경 정도에 쓰여졌느냐,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마가복음 안에 이 책은 몇 년도에 쓰여졌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제일 간단하잖아요. 처음에 서기 몇 년, 주후 몇 년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쓰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주후 50년에 쓰여졌는지 주후 60년에 쓰여졌는지 주후 70년에 쓰여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지 추측을 좀 해보는 것뿐이에요. 근데 추측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추측을 하냐면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추측 근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베드로가 죽었을 때 순교한 다음에 쓰여진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실제 저자는 베드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에는 굳이 뭐 글을 써가지고 남길 필요 없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들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고 죽은 다음에 이제 지상이 없을 때 그 다음에는 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없으니까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자칫 잘못하면 사도 베드로가 했던 설교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닌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죽거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부랴부랴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니냐. 만약 이렇게 본다고 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술 연대는 베드로가 죽은 다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근거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도 다 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시기를 조금 나눕니다. 가령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다고 믿죠.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마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하는 거,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하는데 그거 이전에 쓰여진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반면 우리와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은 없다, 기적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초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은 없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와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만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루살렘 예언이 나오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네,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언이란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어떻게 들어와 있을까? 이건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하는 걸 보고 그걸 본 다음에 이거를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안 하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다 이런 형식으로 기록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알겠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아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예언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는데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느냐, 베드로가 언제 죽었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 70년경에 대체로 이런 일들이 대충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쯤이 기록된 게 아니냐, 아니다, 먼저 쓰여졌다, 더 위에 쓰여졌다 이렇게 논쟁을 하곤 합니다. 여하튼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먼저 쓰여진 그런 복음서다. 이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신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복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펴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바울이 썼던 편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편지들이 있는데 뭐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러다가 바울이 죽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쓴 게 디모데 후서거든요. 디모데 후서까지 쓰고 바울의 서신이 다 쓰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맨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진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마가복음이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서가 모두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세 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아주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이란 말은 세 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관복음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는 마가복음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뭐 물론 마가복음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안에도 마가복음의 거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세 개의 복음, 공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건 마가복음입니다.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이다. 요한복음은 이제 네 번째 복음서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을 받아 적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12권을 썼다, 13권을 썼다 이렇게 편지가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량도 많고 내용도 중요한데 근데 사실 복음서는 거의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거의 대부분 베드로의 설교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와 이 신학 형성에 있어서 성경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한 것처럼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그렇게 질문해요. 베드로가 중요하냐? 바울이 중요하냐? 베드로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가 훨씬 더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하셨다 이런 내용은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부활하시는 내용 이런 것도 바울 서신에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거의 모든 내용들은 복음서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서의 대부분은 베드로의 설교였던 마가복음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마가복음이 크게 보면 다섯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부분에는 1장부터 3장에서는 전반적인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크게 보면 8개, 제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내러티브라고 하죠. 8개의 내러티브가 나오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들 중심으로 8개의 설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설교하셨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는가, 제자도가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직분에서 살펴보려고 하면 마가복음을 열심히 묵상하면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본문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몇 가지 내용들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가가 기록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서가 4개나 있잖아요. 마가가 쓴 예수님에 대한, 마태가 쓴 예수님에 대한, 누가가 쓴 예수님에 대한, 요한이 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밀하게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다르게 써놨죠. 그렇죠? 그건 각자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서를 읽으면서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잘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도 나만의 복음서를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 나오는 복음서들을 토대로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각각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써서 다른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에게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가르칠 때에 복음서를 펴서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더불어서 내 평생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의 간증과 나의 고백, 그래서 나만의 복음서들을 또한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앵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을 나누었고요. 내일부터 1장 1절부터 마가복음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에베소서도 읽으시고 마가복음도 미리 읽으시고 그리고 함께 은혜 나눕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며 또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귀한 부름대로 제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육적으로도 강건한 사람들, 주님이 보내신 귀한 보내심과 직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예비된 것들로 채우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